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진영 씨?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거?
맞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거, 그거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욕심 부리면 꼭 뒤끝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읽은 고전에서도 꼭 그랬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거 왜 물어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안타까운 한 여인을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미세먼지가 가득하긴 하지만요. 봄에 떠나는 단편 여행 2탄, 토마스 하디의 아내를 위해서라면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 명루진.
안녕하세요. 희극인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 김종환이 부른 사랑을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네.
지금 구조 작업 중인데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를, 그리고 구조 작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강승효 님이 반디 게시판으로 수학여행 떠난 학생들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바람을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입니다.
네.
자, 진혁 씨는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어요?
왠지 그 이렇게 화면으로 띵 뜰 것 같은데 100점 만점에 제 점수는요?
네.
82점.
너무 좀 박하신 거 아닌가요? 82점이면.
왜요? 82점이. 왜 100점 만점에서 82점 받아오면 우리 엄마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한 90점대는 줘야 되는 건가 봐요.
그래도 한 8점 정도는 줘야지.
그게 뭔 소리야, 느닷없이. 네. 선배님은 그럼 100점
아니,
만점.
아니, 제가 보기에 진영 씨는 88점 네. 이상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한 94점은 돼 보이는데.
아, 지금 약간 공복 상태여서.
아, 그러시구나.
허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제가. 예. 늘 뭐 선배들이 네. 하는 말은 넌 참 행복 지수가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예, 선배님은 100점
저는
만점
저는 뭐 90점 넘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유지하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남자 명로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EBS 명품 성우 한 분을 모셨습니다. 천지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지선 씨 더 이뻐졌는데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점수 매긴다면 100점 만점 중 몇 점?
70점.
뭐요? 아,
왜? 왜?
아직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나 봐요.
아, 네. 욕심이 많네.
그런가
잘하고
봐요.
싶어서.
아직 어려워요.
스스로 좀 모자라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냥 모자라요. 나는 그냥 모자르고 천지선 씨는 점수가 모자르고.
알겠습니다.
네.
요즘 청취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연을 종종 올려주시는데 오늘도 조미정 님의 사연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지선 씨가 좀 낭독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고전읽기를 즐겨듣는 애청자입니다. 고전읽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봄꽃이 떨어지고 있네요. 고전읽기와 함께한 뒤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본방송이 일하는 시간이라 본방송은 듣지 못하고 팟캐스트를 통해 듣고 있지만 하루라도 방송의 업데이트가 지연되면 발을 동동 구르며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큐정전 읽어주실 때에는 무한 긍정주의가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던 저에게 생각하지 않는 긍정은 부정보다도 못한 포기라는 것을 가르쳐주었고 마리 앙투아네트를 읽어주실 때에는 시대를 넘어 인정받은 악녀의 한 인간으로서의 면을 조명해주셨고 한 인간이 시민 대지도자라는 자리에 따라 선인과 악인으로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었습니다. 고전읽기는 독서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저 같은 청취자에게 읽지만 말고 생각하라고 설득하는 듯합니다. 유머를 통해 편안하게 책을 가까이 하도록, 그리고 편안해진 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도 곁들여주고, 마무리로 권진영의 고전 일기를 통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음을 첨부해 주시지요.
오.
책에 대한 정찬을 받는 기분이에요.
Yeah.
저는 고전 읽기에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책을 읽고 덮거나 읽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했었다면 앞으로는 읽는 만큼 더 많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당하고 기분 좋은 건 처음입니다. 고전 읽기 팀 모두 힘내세요.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조미정님. 야, 이 조미정님한테 진짜 선물 하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물 드려야 돼요.
네, 책 좀 보내드립시다. 조미정님. 네, 연락처 주소 좀 꼭 좀 남겨주세요.
네, 책에 대한 정찬을 받는 기분이라는 말씀이 어우, 저희를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이다지도 행복하게 만들다니요.
그래요.
두 배로 더 노력해서 정말 더 빛나는 그런 고전 읽기를 만들도록 할 테야.
조미정님께
나와다지만해. 네.
이번 주에 저희가 읽어드리는 토마스 하디의 아내를 위해서라면 이 수록된 단편집 결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 읽기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벌써 또 사연 보내주신 분 많은데 조민자님이 큰 사고 소식에 마음 무거운 하루네요. 그렇게
그러게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노지연님, 로지님, 진영님 안녕하세요. 고전 읽기가 저에게 정말 많은 위안을 주고 있네요. 오늘은 아침부터 배침물 뉴스로 하루가 힘들었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픈 날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지수 씨는 읽어주시죠.
네. 큰 사고 소식에 마음이 무거운 하루네요. 조민자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그건 제가 읽어드렸고요. 아, 네, 강정현님 것 좀 읽어주세요. 강정현님
네,
강정현
거. 네. 오늘은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수학여행 떠난 학생들 모두 다 무사히 가족들 품에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고전 읽기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의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제는 내 삶의 만족도입니다. 내 삶의 만족도.
네.
저희들이 삶의 만족도 점수를 아까 먹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의 만족도의 점수를 매겨서 좀 보내주세요. 퀴즈 좀 내주시죠.
네.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에는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샤드라크, 그리고 조안나, 그리고 에밀리. 이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히게 되는데요. 남자 주인공 샤드라크의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목사, 2번 선장.
네. 힌트는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아내를 위해서라면 이 작품을 쓴 작가가 토마스 하디라는 작가인데
그렇죠.
이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요?
가장 유명한 작품은 그 테스죠, 테스.
테스.
네, 테스로 알려진 원래 명, 원 제목은 더버빌가의 테스인데 이 테스 하나로 정말 세계적인 작가로 알려지고 있죠. 1840년에 태어나서 1928년에 사망을 한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19세기 말과 20세기를 초를 대표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인데 이제 시골 영국 남부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시골을 배경으로 한 어떤 농촌 사람들의 풍습 같은 것들을 많이 그 묘사를 했죠.
네.
1910년에 국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1920년에 이제 케임브리지를 비롯해서 옥스퍼드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자신의 저택 맥스게이트에서 유명 인사들을 많이 접견했죠.
네네.
1928년 1월 11일 오마르 하이암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의 루바이아트 시편을 읽어달라고 동료에게 부탁을 하고, 이를 듣다가 밤 9시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그 이번 작품 아내를 위해서라면 이거는 과연 어떤 작품이에요?
이거 참 일일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단편이지만 드라마적인 그 요소가 아주 굉장히 많은 소설인데 한 여자 그 조안나라는 여인의 욕망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궁금해지는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내를 위해서라면 책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해분 불씨의 하늘의 구름이 묵직하게 깔리자 성 제임스 교회당 안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일요일 예배가 막 끝난 참이라 설교대 위에 선 목사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고 무릎을 꿇고 있던 신도들은 해방감에 기쁜 한숨을 내쉬면서 교회당을 나가려고 일어서고 있었다. 짧은 순간 교회당 안은 너무나 고요하여 방파제 넘어 굽이치는 파도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다. 그토록 완벽한 침묵은 교회 집사에 의해 깨졌다. 신도들이 나가도록 서쪽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집사가 문간에 다다르기도 전에 바깥에서 빗장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햇살을 등지고 있는 선원인 듯 보이는 한 남자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집사가 뒤로 물러서자 그 선원은 안으로 들어와 교회당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러고는 신도석 사이의 중앙 통로를 따라 걸어서 성단소로 오르는 계단 앞에서 멈춰섰다. 목사는 교구민을 위한 기나긴 기도를 마친 뒤 자신을 위해서도 짧게 기도를 올린 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불청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 실례합니다, 목사님. 저는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조난당했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해서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물론 목사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말입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청은 예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관례지요. 그러면 전체 감사 기도 때 적절하게 언급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 원하신다면 해상에서 폭풍을 만난 뒤에 드리는 기도문을 음송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이고, 예. 저는 뭐든 괜찮습니다.
그리하여 집사는 기도서에 그 기도문이 있는 쪽을 펼쳐서 선원에게 건네주었다. 목사가 기도문을 음송하기 시작하자 선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또렷한 목소리로 목사를 따라 기도문 구절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 읊었다. 그때까지 놀란 표정으로 꼼짝 않고 지켜보고 있던 신도들은 선원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서도 혼자 성단소 앞 계단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은 채 꼼짝도 하지 않는 선원을 계속 주시했다. 그는 모자를 벗어 옆에 두고 두 손을 모은 채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감사 기도가 끝나자 그도 일어섰고 신도들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모두 함께 교회당 밖으로 나왔다. 선원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깨느른한 오후의 햇빛이 그의 얼굴에 뿌려졌다.
아니 당신은 여러 해 동안 해의 분풀에서 보지 않던 청년 샤드라크 졸리프가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샤드라크 졸리프입니다. 양친께서 떠나신 뒤에 일찍 바다에 나가 뉴펀들랜드를 상대로 무역일을 했습니다. 근해를 다니는 작은 쌍도떼 범선의 선주 겸 선장이 됐는데 폭풍우를 만났다가 천우 신조로 배와 함께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그는 앞서서 교회 경례를 빠져나가고 있는 두 처녀의 꽁무니에 다가갔다. 그들은 샤드라크가 교회로 들어올 때 통로 쪽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동안 유심히 그를 지켜보았으며 교회당을 함께 걸어 나오면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둘 중 한 명은 가냘프고 성격이 온순한 처녀였고 다른 한 명은 훤칠하고 큰 체격에 신중한 성격의 처녀였다. 샤드라크는 두 처녀의 굽실굽실한 머리카락, 어깨와 등, 그리고 발꿈치까지의 뒤태를 한동안 지그시 바라보았다.
저 두 아가씨는 누군가요?
아, 키가 작은 쪽은 에밀리 헤닝이고 큰 쪽은 조안나 피파드랍니다.
아, 이제 기억이 나는군요.
샤드라크는 그들 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곁눌질로 두 처녀를 훔쳐보았다.
저, 에밀리, 저 모르겠어요?
알 것 같아요, 졸리프 씨. 예.
옆에 있는 처녀는 검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샤드르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조안나 양의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나는군요. 하지만 조안나 양의 어릴 적 일이나 친척들은 기억이 납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샤드라크가 최근에 겪은 구사일생의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사이 어느덧 그들은 에밀리 헤닝이 사는 슬루프 거리 모퉁이에 다다랐고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끄덕여 인사한 뒤 그 둘과 헤어졌다. 잠시 후 샤드라크도 조안나와 헤어졌다. 그리고 특별한 볼일이나 약속이 없었기에 다시 에밀리의 집 쪽으로 돌아갔다. 에밀리는 아버지와 살고 있었다. 그는 자칭 회계사였으나 수입이 들쭉날쭉 불안정하여 그 딸이 적잖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작은 문방구점을 하고 있었다. 샤드라크가 가게로 들어서자 그 부녀는 마침 차를 마시려던 참이었다.
아, 이런 차 마시는 시간인 줄 몰랐네요. 염치 없지만 저도 한 잔 주십시오.
샤드라크는 차를 마신 후에도 오랫동안 머무르며 바다에서 생활했던 얘기를 더 많이 들려주었다. 이웃 사람 몇 명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 일요일 밤, 에밀리 헤닝은 그 선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고 그로부터 1, 2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다음 달 어느 밝은 밤, 샤드라크는 중심가를 벗어나서 동쪽으로 길게 곧장 뻗어 있는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그 길은 최신식 가옥들이 늘어져 있는 언덕길이었다. 그때 저 앞에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에밀리 같은데?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조안나 피파드였다.
안녕하세요, 조안나.
먼저 가세요. 에밀리 갈면 질투할 거예요. 샤드라크는 그 제안이 내키지 않았는지 계속 옆에 있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는 샤드라크로서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조안나는 샤드라크로 하여금 자기보다 더 온순하고 더 어린 라이벌을 단념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샤드라크는 조안나 피파드를 쫓아다니는 광경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띄었고 에밀리와 다니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소문이 바다에 돌았다.
바다에서 살아 돌아온 졸리프가의 청년이 에밀리를 저버리고 조안나라는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구먼. 소유와 정기고가 함께 부른 썬 듣고 오셨습니다. 이야기는 샤드라크, 졸리프라는 남자가 바다에서 돌아오면서 시작을 했네요.
네.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고 거기서 조안나와 에밀리, 이 두 여인을 만났어요.
네네.
세 사람은 곧 삼각관계에 빠지게 되겠네요.
처음에는 그 에밀리를 좋아했다가
네.
얌전하고 온순한 에밀리를 좋아했다가 조안나랑 한번 얘기 나누고 나서는 이 표현에 의하면 조안나가 네. 샤드라크로 하여금 자기보다 더 온순하고 어린 라이벌을 단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조안나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샤드라크가 이렇게 보니까 왔다 갔다가 좀 심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니니까.
자, 만약 이 작품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네.
어떤 배우가 어울릴까요?
아, 일단 제가 봤을 적엔 키가 크다 그랬잖아요, 조안나가. 전지현 씨 갑시다, 요즘.
어?
천성희
나도
씨.
전지현 씨 생각했는데.
어, 그래. 제가 먼저 캐스팅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하면 되잖아요.
예, 우리 같이 해요, 그럼.
에밀리는 그러면 수혜 씨로 가죠. 수혜 씨로.
수혜 씨 좋아하세요? 그래요. 뭐 에밀리는 제가 맡은 역이니까 저 수혜 씨 만족해요.
네. 샤드라크는
네네.
현빈 씨 아니면 원빈 씨 중에 하나로.
웃기지 뭐.
어, 빈자 왠지, 돌림으로.
어, 왠지 어울릴 것 같아. 원빈 네. 씨. 어때요? 원빈 천지선 씨. 원빈 씨 괜찮아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요. 샤드라크 조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리 열 여자 마다하지 않는 남자가 없다고 했지만 에밀리와 사랑에 빠지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빠졌죠 이미.
빠졌었는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조안나랑 결혼한다는 소문이 나고 너무 지조 없는 거 아니에요. 의리도 없고 지조도 없고.
그러게요. 근데 그 샤드라크가 이제 나중에 있고 나오지만 샤드라크의 성격은 사실 좀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해.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온순하면서 그런 순수한 에밀리보다는 좀 네. 적극적이고 삶에 대해서 어떤 열정이 보이는 듯한 조안나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죠. 서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 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주한나를 선택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네. 잠시 듭니다.
네네.
자, 문자와 반디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영미 님이 오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토마스 하디를 검색하다 보니 하디는 타이타닉호 침몰에 붙이는 시를 썼네요. 오늘 우리나라 큰 사고와 고전 읽기까지만 써주셨는데
네.
그렇게까지 큰 사고는 아니기를 네,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그리고 이한나님, 저는 한 40점? 취업하면 점수가 좀 올라갈 것 같네요. 빨리 취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화이팅 하시고요. 취업 꼭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현님.
네, 강정현님. 저의 삶의 만족도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주는 100점 가까이 된 듯해 보였는데 이번주는 아이들 땡깡과 반찬 투정이 있는 걸 보니 40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주는 100점이겠지요?
그럼요, 네. 그럼요.
4346번으로 보내주신 분이 저는 90점입니다. 배려와 욕심 없이 사는 가족들과 진정한 친구와 동료도 있고 현명한 아내도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네, 그리고 구창희님. 제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9.9. 점입니다. 오,
굉장히 높은데요.
네, 생각대로 살아야죠. 사라지니까요. 생각대로 사라지니까요. 어린 학생들 무사하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황경선님. 세 달째 월급이 밀리고 아이는 밤새 울고 오전에 눈을 뜬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는 단지 정문에서 나와 딸아이가 걱정되어 회사에서 한 달음 달려온 남편을 보며 난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에 돈이 없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하루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감사한 건 좋은데 그 황경선 씨 남편분 다니는 회사 사장님 월급 빨리 주세요.
빨리 주십시오.
세 달째 밀리면 좀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요.
현혜자님, 제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라면 95점을 주고 싶어요. 부유함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삶이지만 전 지금의 삶에 항상 감사하는데요. 전 저의 정신세계가 좀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답니다. 가끔 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양은미님, 제 점수는 100점입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서요. 제 자신에게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임정님, 요즘 재래시장의 봄내음이 식탁에 올라오는 봄나물이며 겉절이 먹으며 룰루랄라 저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요. 고전 읽기는 제 식단의 최상의 최고급 드레싱이랍니다.
와, 좋습니다.
표현을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샤드라크와 조안나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자 조안나도 에밀리 때문에 마음이 조금은 찜찜합니다. 그래서 에밀리를 찾아가네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소문이 나돌고 난 직후 어느 날 아침 조안나는 외출복을 차려입고 작은 교차로에 있는 에밀리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안 그래도 샤드라크를 쟁취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는데 에밀리가 샤드라크에게 실연을 당해서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사실 그 선언이 신랑감으로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아. 물론 그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것도 기분 좋았고 성스러운 결혼식의 주인공도 되고 싶었지만 졸리프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무엇보다 나는 야심이 큰 아가씨야. 나처럼 매력적인 처녀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상대와 짝을 맺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졸리프의 지위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잖아. 만약 에밀리가 소문처럼 그렇게나 졸리프 때문에 상심했다면 그를 에밀리에게 되돌려 보낼 수도 있어. 샤드라크에게 절교를 알리는 편지를 써서 에밀리가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그 편지를 샤드라크에게 보내는 거야. 조안나는 슬로프 거리로 들어서서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에밀리의 문방구점으로 내려갔다. 에밀리의 아버지는 보통 이 시간에는 집에 있는 일이 없었다.
가게에 아무도 없네. 에밀리도 자리를 비웠나?
워낙 찾아오는 손님이 드물어서 주인이 5분 정도 가게를 비운다 해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다. 조안나는 기다리는 동안 그 좁은 가게 안을 살펴보았다.
변변찮은 물건인데도 선반이 허전해 보이지 않게 아기자기하게 진열해뒀네. 에밀리는 여성스러운 센스가 있다니까.
그때 가게 바깥에서 누군가 발길을 멈추고 진열해놓은 싸구려 문고본,
종이 묶음, 줄에 매달아 놓은 인쇄물 따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누구지?
샤드라크 졸리프 선장이잖아. 샤드라크는 에밀리가 가게에 혼자 있는지 확인하려고 어두운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에밀리 체취가 나는 공간에서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아. 조안나는 엉겁결에 가게 뒤에 있는 안채의 거실로 통하는 문 안으로 살그머니 몸을 숨겼다. 에밀리와는 허물없이 지내온 친구 사이라 여태껏 그 집을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이다. 졸리프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유리 칸막이에 드리워진 얇은 커튼 사이로 에밀리가 없어서 실망하는 졸리프의 모습이 보였다. 졸리프가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가게 문간이 어두워지면서 막 심부름을 마치고 서둘러 돌아오는 에밀리의 모습이 나타났다. 에밀리는 졸리프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마치 다시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듯 뒷걸음질을 쳤다.
에밀리, 도망가지 말아요. 제발. 왜 나를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졸리프 선장님, 그냥 이렇게 갑자기 보게 되니까 놀라서 그렇죠.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어요.
뭐 종이라도 필요하신가요?
아니에요, 에밀리. 그 뒤로는 왜 들어가는 겁니까? 옆에 있어주면 안 되나요? 내가 싫은 모양이군요.
싫어하다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럼 일이 나와요. 서로 얘기나 좀 나누게요.
에밀리는 어색하게 큰 소리로 웃으면서 다른 공간으로 나와서 그의 옆에 다시 섰다.
그래야죠. 사랑스러운 에밀리.
졸리프 선장님, 그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 들을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에밀리, 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당신이 나한테 조금도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조안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요. 하지만 난 처음부터 조안나가 나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야 눈을 떠서 내 아내가 돼달라고 청혼할 상대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아, 그게 말이요, 에밀리. 남자가 오랫동안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 보면은 박쥐처럼 눈이 어둡게 마련이라고. 괜찮은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죠. 여자라면 하나같이 다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혹은 좀 더 나은 상대를 만나 사랑하게 될지 따위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쉽게 만나는 상대를 택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한테 끌렸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망설이고 수줍어해서 당신이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안나한테 갔던 겁니다.
아, 그만. 그런 말씀은 그만하세요, 졸리프 씨. 다음 달이면 조안나와 결혼하실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에밀리, 내 사랑.
졸리프는 에밀리의 작은 몸을 두 팔로 와락게 안았다. 커튼 뒤에 서 있던 조안나는 새파랗게 질린 채 얼어붙어 버렸다. 눈을 돌리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한 남자로서 사랑하고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할 여인은 오직 당신뿐이오. 그리고 조안나도 언제든 나와 기꺼이 헤어질 수 있다고 말해왔다오. 난 알아요. 조안나는 나보다 더 나은 상대와 결혼하고 싶어 하면서도 마음이 약해서 내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조안나처럼 잘난 처녀는 나같이 내세울 거 하나 없는 뱃사람의 아내로는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죠.
그는 에밀리에게 키스를 퍼부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안나가 당신과 헤어지려고 할까요? 정말 확실해요? 사실 그게...
조안나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날 놔줄 거예요.
그랬으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졸리프 선장님,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겠어요.
하지만 샤드라크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성대다가 한 손님이 1페니짜리 복납을 사러 들어오는 걸 보고서야 비로소 그곳을 떠났다.
낭독에 이어서 메리 맥그리거가 부른 톰 비트윈 투 러버스 듣고 오셨습니다. 이 분위기 뭐예요, 근데? 아, 난 이렇게 복잡한 거 딱지색이야.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조안나는 샤드라크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지만요. 샤드라크와 에밀리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샤드라크를 뺏은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에밀리가 크게 상심해 있으면 그냥 에밀리에게 이 남자를 양보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려고 했는데. 했는데.
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샤드라크와 네. 에밀리의 애절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어머 어머 어머. 네. 어머.
그래서 문제는 조안나가 온순한 성격의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남에게 절대 지고 못 사는 성격인데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계신 2주의 단편 고전은 토마스 하디의 아내를 위해서라면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내주시죠.
네, 오늘은 퀴즈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꼭 맞춰주세요. 아내를 위해서라면에 나오는 3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어요. 샤드라크, 조안나, 그리고 에밀리. 이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히게 되는데요. 남자 주인공 샤드라크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목사, 2번 선장.
네, 힌트를 드리자면 샤드라크는 바다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신과 혼담이 오가고 있는 샤드라크가 에밀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한 조안나.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광경을 지켜본 조안나는 사나운 질투의 불길에 휩싸였다. 조안나는 몰래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았다. 내가 온 걸 에밀리가 모르도록 해야 해. 조안나는 거실에서 복도로 살며시 걸어나와 거기서 집 정문으로 가서 발소리를 죽이며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이 키스하는 광경은 조안나의 결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제 샤드라크를 놓아줄 수 없어.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쓴 편지를 불태웠다. 어머니, 졸리프 선장이 찾아오면 몸이 안 좋아서 만날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샤드라크는 찾아가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밝힌 편지를 보냈다.
주안나, 언젠가 당신은 나에 대한 감정이 우정 이상은 아니라고 했소. 약혼을 취소해 줬으면 좋겠소.
샤드라크는 자기 하숙방에서 항구와 그 너머의 섬을 바라보며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초조한 마음을 가눌 길 없자 마을 중심가로 올라갔다.
조안나를 찾아가서 내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해.
조안나가 몸이 편치 않아서 선장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혹시 그 이유가 제가 보낸 편지 때문입니까?
그래요. 그 때문에 조안나가 크게 상심했어요.
피파드 부인, 혹시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알고 있어요. 그 편지 때문에 우리들이 몹시 고통스러워요.
그 말에 샤드라크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
아, 만일 제 편지 때문에 조안나가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조안나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뿐입니다. 만일 조안나가 저를 부담스러워한 게 아니었다면 당초의 약속을 지킬 거니까 그 편지는 없었던 걸로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샤드라크는 조안나로부터 전가를 받았다. 저녁 예배가 끝난 뒤에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다. 조안나는 시청에서 그녀의 집 문 앞까지 샤드라크의 팔에 손을 끼고 걸어갔다. 우리 사이는 예전과 다름없지요? 그렇지요, 샤드라크? 이 편지를 보낸 건 실수였지요?
예전과 다름없어요. 당신이 그러길 바란다면.
저는 그러길 바래요. 조안나는 에밀리를 떠올리면서 굳어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샤드라크는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신앙심이 깊고 양심적인 남자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샤드라크는 에밀리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때 그 일은 조안나의 감정을 나에 대한 무관심으로 잘못 판단해서 저지른 실수였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됐네요. 와. 내가 하는 역할이지만 와. 샤드라크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가
이 사람.
많죠.
많아요, 많아요.
이렇게 티미한 남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질투심에 불타오른 조안나가 사실은 에밀리한테 양보하려고 했어요. 샤드라크를.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서는 샤드라크 절대 못 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무서운
여자인데 사랑도 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갖긴 싫고 남 주긴 아깝고 그런 거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물건이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인 오스틴 우리 고전일기 설득 읽으셨어야지 들으셨어야지. 거기서 그랬잖아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러네 진짜.
근데 이 욕망이 욕심이 모든 걸 덮어버렸네요.
그런데요. 저는 샤드라크가 선배님도 아까 그러셨지만 문제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줏대가 없지 않아요? 조안나가 이렇게 나오니까 에밀리한테 절절하게 사랑한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다시 조안나한테 가잖아요. 예전과 다름없어요. 당신이 그러길 바란다면. 그러길 바란다면이 뭐야. 자기가 그러길 바래야지.
내 동생이면 정말 가만 안 놔뒀다.
이 남자 지선 씨 이런 남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런 남자도 문제인데 에밀리와 조안나도 이상해요. 둘이 서로 상의를 해서 그런
그러니까.
일이 있었으니까 헤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나? 내가 저기 조안나 우리가 굉장히 지금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안나 내가 다른 남자 소개팅 해줄 테니까 일단 샤드라크 내가 좀 어떻게 좀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네. 사랑은 또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근데 조안나가 에밀리한테 뭔가 조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에밀리가 딱히 뭔가 뛰어나 보이지도 않는데 네. 집도 그렇게 부유한 편도 아닌 것 같고 왜 조안나가 콤플렉스가 이렇게 심한 여자가 됐을까요?
샤드라크한테 뭐 매력이 있나?
치매. 치명적인 매력. 뭐가 있나 봐.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예, 참 이상하네요. 하여간. 네. 자, 이 삼각관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결혼은 한다고는 했는데 네. 또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지는데 조안나, 에밀리 둘 중에 샤드라크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아니죠? 아니, 궁금하면 내일 들으세요.
아, 내일. 여러분, 네. 내일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네.
드라마 놀이 오늘 어떠셨어요, 지선 씨?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이상하게 조안나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끌려요.
그런가 봐. 네.
그 아까 저 대본 읽으실 때
네네.
지선 씨 속에 숨어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악마적인 네. 본성. 네, 그런 게 딱 드러나더라고.
드러나더라.
속에 못된 여자가 있어.
아, 그러니까. 들켰어요.
있네, 있어.
예, 그 이야기는 내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4월 16일 수요일 제목 샤드라크 찌질이. 내가 보기에 샤드라크는 찌질이야. 무슨 남자가 두때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지금 난 너는 장난하나? 아, 랩이 이렇게 힘들어지다니. 내가 장담하는데 이러다가 너 정말 새댄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움직여도 너무 움직이잖아. 사랑이 무슨 그네냐? 흔들흔들 계속 흔들리게. 에밀리, 조안나, 니네들도 참 남자 보는 눈이 없다. 그리고 조안나, 네가 친구냐? 친구가 사랑에 빠졌으면 잘 되기를 바래줘야지. 그 남자를 홀라당 뺏어가냐? 난 이런 의리 없는 인간군이 제일 싫다. 샤드라크? 너한테는 하고 싶은 말 없다. 그냥 없어. 여우 같은 조안나. 그래, 샤드라크랑 잘 먹고 잘 살아라.
고전일기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리베르에서 세계 단편소설 40과 에디터에서 결혼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와 로봇 애니 뮤지컬 로봇랜드의 전설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샤드라크의 직업은 선장이었죠. 선장. 네,
선장이었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4360-5539-5939
그리고 반디로는 김진유님, 홍인선님, 이임정님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지연님, 고전읽기 가족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기 삶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덩달아 저도 제 삶의 만족도를 점수 높게 매겨봅니다 하시면서 노지연님은 80점을 매기셨네요. 80점. 네,
다음에는 네. 90점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범근님 제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면 70점 주고 싶네요. 아직까지 이뤄놓은 게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70점이면 앞으로 올라갈 점수가 많아서 좋게 생각돼요. 도전정신이 강하거든요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하긴 뭐 아까 99.9점 준 분은 올라갈 게 없어요. 0.1점밖에.
그러니까.
8478로 보내주신 분. 세 번의 낙방 끝에 임용고시에 합격해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지 7년째가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어렵게 이룬 행복입니다. 네, 하셨고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1920님. 제 삶의 만족도는 95점입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셋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편하고 든든해요 하셨습니다.
네. 높으시네요. 조현실님은 저의 삶의 만족도는 68점. 좀 낮게 저 점수를 매기셨네요. 네. 매일이 바쁜 생활에 여유가 존재하지 않는 삶. 그나마 가족이 있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화이팅이요. 그리고 김윤희님 제 삶의 만족도는 85점 주고 싶어요. 긍정으로 차차 좋아지고 있어서요. 오늘 개운죽 여러 개 사와서 파스타 먹으면서 유리병 씻고 장식해서 개운죽 두니 나름 힐링돼요.
개운죽이 뭐죠?
되게 궁금해지는데.
아 화초 화초.
아 개운죽이 화초군요. 아,
화초를 유리병에 장식해서 힐링을 하고 계셨군요. 네. 김윤희님 사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많이 아쉽네요.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마이클 부블레가 부릅니다. 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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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도가 아니고 관도입니다. 네. 대체 언제인지를 묻는 말이죠. 저희는 내일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